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금 한국 강원도 평창에서는 장애인들이 선수로 뛰는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18일 일요일에 폐막되죠. 미국 언론들은 이 평창 패럴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의 선전을 전하면서 기념할 만한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 가운데 한 선수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건강한 미소를 짓고 있는 옥사나 마스터스 선수. 2012년부터 올해까지 4번 미국 대표팀으로 뛰었고 이번 올림픽에서 크로스컨트리 부문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면서 그동안의 올림픽에서 총 6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이 값진 메달의 뒤에는 다른 장애인 선수처럼 특별한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올해 28살인 이 선수는 태어날 때부터 엄지가 없고 손가락이 서로 붙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콩팥도 하나고 위장도 정상이 아니고 정강이 뼈 없이 태어나서 두 다리는 종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아로 태어난 이유가요. 1989년에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이 선수의 어머니가 옥사나 선수가 태어나기 3년 전에 발생했던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의 피폭자였더군요. 방사능에 노출돼서 소위 기형아를 출산한 거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그리고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돼서 미국에서 성장했습니다. 장애아로 태어났을 당시 세월이 흘러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선수의 피땀 어린 노력과 의지를 짐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의 메달이 다 값지지만 장애인 선수들의 메달이 더욱 빛나 보이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들어봅니다. 기자수첩,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 뉴스 풍경,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이어집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제이슨 브라즈가 부릅니다. I won't give up 들어보시죠.
'Cause like a watch in the night sky, or a beauty for sunrise, well, there's so much they hold. And just like them old stars, I see that you've come so far to be right where you are. How old is your soul? Well,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Even the stars, they burn. Some even fall to the earth.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it. No, I won't give up. I don't want to be someone who walks away so easily. I'm here to stay and make the difference that I can make. Our differences, they do a lot to teach us how to use the tools and gifts we got here. We got a lot at stake.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동맹 휴업. 미 전역에서 고교생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동맹 휴업 워크아웃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지난달 14일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 참사 이후 한 달을 맞아 총기 규제 목소리를 높이고자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날만큼은 함께 피켓을 들고 거리로 혹은 학교 운동장으로 혹은 각 지역의 청사 앞으로 혹은 백악관으로 모였습니다. 뉴욕 메릴랜드주 등지에서 동부시간 오전 10시에 맞춰 행진이 시작됐고 중부와 중서부, 서부 시간대에 맞춰서 각각 10시에 동맹 휴업이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어른들에게 안전한 학교 생활을 원한다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는데요. 한 미국 언론은 고교생들의 전국적인 동맹 휴업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날 동맹 휴업 행진에 참가한 학생들은 크게 세 가지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첫째, 모든 공격용 무기의 판매 금지. 둘째, 총기 판매에 앞서 광범위한 구매자 전력 조회의 제도화. 셋째, 공격성과 폭력성을 보인 총기 소지자에 대해 법원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총기 폭력 규제 법안 등입니다. 이날 동맹 휴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디를 가나 학생들의 물결이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란 걸 보여줬다. 우리는 총탄 없는 구역, 불릿 프리 존을 원한다. 초크낫 글록스, 분필로 권총의 일종인 글록스는 아니라고 써라. 우린 변화를 원한다 등이었습니다. 반면 총기 소지의 자유를 주장한 학생도 있었는데요. 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면서 총기 규제 강화를 반대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Labor Force. 크리스토퍼 심슨이라는 30대 초반의 미국인 남성은 미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있는 한 상가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입사 지원서를 자주 얻어갔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찾지 못한 그는 구직 활동을 그만뒀습니다. 2014년 일인데요. 그리고 2년 후, 2016년 심슨 씨는 다시 직업 상담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심슨 씨는 흑인입니다.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소득 격차는 비교적 크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직업을 찾는 구직 활동을 하거나 일을 하는 흑인들도 구직 활동을 하거나 일을 하는 백인들보다 그 수가 낮았는데요.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이런 상황을 뒤집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흑백 인종 간 노동 인구의 변화가 생겼다는 말인데요. Labor Force, 노동력 혹은 노동 인구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 흑인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지난달 62.9%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백인의 노동시장 참가율인 63%를 0.01%포인트 밑도는 수치로 흑인과 백인 간 비율 차이는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흑인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아진 것은 미 경제가 확장하면서 흑인들의 부도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흑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산업들이 경기 호황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대량 창출한 것도 이러한 격차를 축소하고 있는데요. 흑인 노동자 비율이 21%에 달하는 운수 창고 산업은 지난해 전체 평균인 1.6%를 넘어서 2.9%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백인이 흑인보다 빠르게 고령화하는 인구학적 특성도 격차 축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백인 인구의 중위 연령은 43.4세로 흑인의 33.9세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백인과 비교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 더 넓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11일자 보도입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0일 BOA에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최대한 빨리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표명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고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이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정례적인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직접 대화는 긍정적인 움직임이지만 궁극적 목표인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가 밝혔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잠정적 동결로 시작하는 단계적인 접근법이 이점이 있다면서도 비핵화 가능성은 비관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2일자 보도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압박을 강화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지적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김정은의 진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라며 안전보장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비핵화와 맞바꾸는 조건 등을 논의하는 협상은 먼 훗날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13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미북 대화가 열릴 수 있다고 백악관의 한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제안하며 밝힌 비핵화 의지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 사태만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비핵화 검증의 첫 단계는 북한이 모든 핵 관련 시설을 완전하게 공개하는 게 돼야 한다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14일자 보도입니다. 미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하면서도 회의적이라고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전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영변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제안해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데이빗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이 지적했습니다. 15일자 보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북 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교체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즉각적인 핵 포기 압박 대신 미 본토 타격 역량을 동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좀 대화로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수첩 문 열었습니다. 오늘은 안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한 주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했고 또 중앙정보국 국장인 마이크 폼페어를 그 자리에 임명했는데요. 이를 두고 미북 대화 또 대북 정책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전문가들이 좀 전망 엇갈리게 하고 있는데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아프리카 순방길에 나섰다가 미북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루빨리 귀국한 틸러슨 장관. 귀국한 지 4시간 만에 해고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국무장관이 해고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는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이 앉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올린 겁니다.
네, 뭐 사전에 통화도 없었다고 하던데요. 틸러슨 장관이 뭐 말 그대로 트윗 해고를 당한 셈인데 네. 그런데 틸러슨 장관의 해고가 뭐 그렇게 놀라운 소식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요. 이 틸러슨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이 관계가 그다지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틸러슨 장관이 교체될 것 같다라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었는데요. 네. 틸러슨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파리기후협약 탈퇴, 또 이란 핵 합의 파기 등 주요 정책마다 서로 충돌했었습니다. 네. 또 트럼프의 미국 핵 강화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를 멍청이라고 불렀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끝까지 틸러슨 장관이 부인하지 않았던 점도 이 앙금이 쌓인 사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북미 대화 추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만남 요청을 받아들이기 전 인터뷰에서 틸러슨 장관이 아직 미국과 북한이 가야 할 길은 멀었다라는 말을 해서 동상이몽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5월 안에 미북 대화가 열릴 거로 보이는 이런 민감한 시점에 국무장관이 지금 교체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엇갈린 전망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국무장관의 교체가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좋은 뉴스라고 말했는데요. 저희 VOA 뉴스에 한 이 데니스 와일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the reason is that I think Pompeo, if you listen to him on Sunday, is very supportive of what the president is trying to do.
폼페오 지명자의 언론 인터뷰를 들어보면 네. 그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지 못했던 틸러슨 장관을 대신해서 협상에 나서는 건 더 좋은 일이라는 설명인데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외교관을 자신과 완벽하게 화합하는 사람 사람으로 두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폼페오 국장이 이에 있어서 아주 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요. 그 대통령의 완전한 신임을 얻는 국무장관을 상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이 와일더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의견은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도 나왔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덴마크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모든 협상가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신뢰하고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Pompeo can credibly say he represents the president. And if the president is able to convey that sort of representational status, then it may make
대북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이 폼페이오 국장이 대통령을 대변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폼페이오 국장은 북한으로 하여금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협상가로 인식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틸러슨 장관은 대북 전략에 있어서 대화를 선호하고
네.
또 폼페이오 국장은 군사 옵션에 적극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아,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좀 반영된 걸로도 읽힐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견 있습니다.
네.
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선임 연구원은 만약 이번 5월 안에 열릴 예정인 그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하면 그러니까 이 외교적 해법이 통하지 않으면 예방적 공격을 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네.
클링너 연구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ttack. I mean the view is that You know, General McMaster is most in favor of it. Secretary Tillerson, Secretary Mattis were against it. And Pompeo seems to be...
H.R.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해온 예방적 공격에 반기를 든 틸러슨 국무장관을 이렇게 경질하고 반대로 자신을 지지해준 폼페이오 국장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이 이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과 관여해서 압박에 더 무게가 실린 것을 시사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바로 다음 날에 틸런슨 장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스티브 골드스타인 공공외교 공공정책 담당 차관도 파면됐는데요.
네.
틸런슨 장관의 경질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틸런슨 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보고 자신이 해임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골드스타인 차관이 그 틸런슨 장관은 경질 이유조차 모르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라는 그 비판적인 성명을 다음 날 발표했는데요.
네.
이후 해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골드스타인은 차관으로 승진한 지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태였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는 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사례를 보면은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노선이 더 강경해지는 거 아닐까요?
네, 실제로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미 국무부에서 선임 분석관을 지냈던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이 대표적인데요. 노퍼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팀에 추가로 강경한 인물들이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퍼 부회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also important to think about the complex within the senior national security team. And whether that will at some point include John Bolton as a possible replacement for General McMaster.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임명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팀은 볼튼 전 대사와 폼페이오 지명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과 함께 더 강경해질 거라는 겁니다.
네, 이 존 볼튼 유엔 주재 미국 전 대사가 미국이 북한의 군사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이죠.
네,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을 그 능력을 갖추기 전에
네.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노퍼 부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균형 잡힌 목소리가 줄어든 그런 미국을 상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협상을 지지하는 틸러슨 장관도 또 최근에 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은퇴하면서 더 이상 협상 테이블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 국무장관의 교체 시점이 그래서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차관보는 국무장관은 북한 지도자와 회담을 준비하는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우려스럽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만나기로 한 것 역시 굉장히 충동적인 결정이었는데
네.
이 국무부와 협의가 없이 이번 그 틸러슨 경질도 이루어졌다. 이래서 걱정스럽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이 폼페이오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이 없는 인물이라는 점이 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폼페이오 국장이 국무부의 예산과 또 국무부 직원들을 대변해야 하는데 외교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무부의 그 정상적인 영향력과 역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hether Secretary Pompeo will defend the State Department's budget, will defend the people, and more importantly, will insist upon having the State Department's normal influence and role.
특히 이란과 맺은 핵 합의에 대해서 폼페오 주명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핵 합의가 깨지면 북한과도 협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을 지냈던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틸러슨 장관의 교체가 그 미국 대북 정책 또 앞으로 열릴 미국 정상회담에 별로 그렇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 안타깝게도 틸러슨 장관은 지난 수개월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그 대북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실상 열의 상태였다고 설명을 해줬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런 영향력은 이미 폼페오 지명자 그리고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발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이 폼페오 지명자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강경파로 분류는 되지만 그의 강경함은 국무장관을 맡은 것과 상관없이 지속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5월 안에 미북 대화가 열리는 상황인데요. 대화는 아직 열리지 않은 시점이지만 이 상황에서도 다 상황을 단언하기도 이르지만은요. 어쨌든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본다면 국무장관의 교체가 미북 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게리 무어가 부릅니다. Still Got the Blues 들어보시죠.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탈북 여성들이 세계 여성 인권의 날을 맞아서 북한의 여성 인권 상황을 고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 시절 꿈엔 외교관이 되리라는 꿈과 포부를 안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꿈도 잠깐
제가 10살 되던 해인 1988년 북한 남북이 저지로 평양시 인구를 축소한다고
지난 2012년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40대 탈북 여성 메이유 씨. 지난 8일 워싱턴 시내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한 간영장에서 태어나 처음 미국인들 앞에서 자신이 북한에서 겪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세계 여성 인권의 날을 맞아 조지 워싱턴 대 북한인권학생 모임 띵크가 마련한 행사에서 북한 여성들의 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증언자로 나선 겁니다. 띵크는 전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인권의 날을 맞아 매년 북한의 여성인권에 초점을 맞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는 탈북자 증언에 앞서 북한 여성인권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와 기금 상황 등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르며 북한 내부 실태를 세상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북한 여성들이 만들어낸 장마당을 통해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자본주의가 전해지는 등 여성들이 북한 사회 변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숄티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 여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과 그들의 인권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띵크의 전 회장인 제이슨 웨스트 변호사는 자신이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역시 북한 여성들이 북한과 중국 등지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알고 난 뒤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50여 명의 미국인들이 참석해 공개 증언에 처음 나선 탈북 여성들의 이야기를 숨죽인 채 들었습니다.
여기는 가정폭력에 관한 법도 있지만 북한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여자하고 더럽게 콩마당질할 때 콩을 두들기는 도구는 두들겨서 지를 뚫어야 한다는 말이 될 정도로 여자들에 대한 가정폭력은 일반 현상입니다. 그는 저를 구타할 때는 옆집에서도 못나게 문을 걸고 때렸는데 심지어는 목을 졸라 새까맣게 질린 적도 있었습니다. 온몸과 얼굴이
2012년 미국에 입국해 현재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메이유 씨는 평양에서 추방당한 뒤 굶주림과 남편의 폭행에 시달리고 자식을 잃은 사연, 그리고 탈북 후 인신매매 경험, 북한 국경경비소에서 성폭력을 당한 일 등의 증언을 40여 분 동안 이어갔습니다. 일을 하러 나간 사이 혼자 놀던 딸이 기차에 치여 죽고 남편의 부주의로 심한 화상을 입은 아들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중국에 넘어갔다 인신매매를 당한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온갖 수모를 엮고 모은 아들 수술비를 항문에 숨겨 북한에 들어간 후 겪었던 일을 여자로선 떠올리기 끔찍한 기억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저를 무사히 집까지 데려다주면 1,000원을 주겠다고. 그런데 북한 국경 경비대놈들이 그렇게 아마 약속을 하고 넘어온 저를, 강을 넘어온 저를 곧바로 저희들이 처서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잡히게 되었고 들은 바대로 중대 대대 더위부동 걸치는 것마다 온몸을 홀딱 벗기고 근간 와이프들과 귀한 내 처녀들 그리고 요관 쓰디 들어와 자궁 안에 소를 밀어넣고 흡여서 자궁 안 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대 정치지도라는 자는 저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 비판서를 씌우게 하고는 강제로 책상에 엎드게 하고 성폭행을 강요하였습니다. 저는 구두리 소위 말하는 제인이었으므로 찍서리 못하고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 씨는 돈을 뺏긴 후 한 달간 집결소에서 생활하며 돼지보다 못한 생활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집결소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들은 사라진 뒤였고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는 노부모 때문에 마지막 탈북을 하게 됐다고 유 씨는 말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태국 난민 수용소에서 머물던 유 씨는 수용소에서 기절해 병원에 옮겨진 일 때문에 자신이 암 환자란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미국에 이국한 뒤 암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밥이 사랑입니다라고 말하는 20대 여성 이윤서 씨는 어릴 때부터 가족 모두가 심한 굶주림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공부를 하고 싶었고 탈북한 이유 중 하나가 대학교에 가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VOA에 인권에 대해 알아가는 중이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인권이란 밥 세끼 걱정 없이 먹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은 사실 기본적인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북한은 사실 기본적인 게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하루에 세끼 먹고야 사는데 사람이 정말...
메이유 씨도 미국에 5년 살면서 인권이 뭔지 처음 알았다며 자신의 북한에서의 삶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아, 내가 진짜 이제야 진짜 사람답게 사는구나. 이제까지는 진짜 사람이 아닌 여성이 아닌 그런 걸로 살았구나. 나의 총, 그러니까 꽃다운 20대, 30대는 그런 게 너무 분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유 씨는 지금 너무 행복하지만 자식에게 수술도 못 시켜준 채 잃어버리게 한 나라. 중국에서 자식을 낳았지만 같이 살 수도 없게 만든 나라 북한에서 태어난 엄마의 인권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그러나 엄마로서의 희망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2004년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밝히며 살아있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은 종일혁. 일혁. 왜냐하면 그건 제가 지은 이름인데 생일이 1월 1일이니까 1월 1일에 태어났다 그 뜻도 있고 모든 면에서 1등이 되길 바란다 그 면도 있고 그 적 그러니까 그 적하다가 형들의 뭐 자식들도 다 혁자돌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 지어졌어요. 송은 종가구 일혁이거든요. 이게 오른손 오른발 그게 지금 그 잔 오른손등하고 발잔등이 그게 화상으로 되우면서 그게 네 손가락 네 발가락이 붙어서 이렇게 뒤로 번져져 갔어요. 그러니까 오른손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만은 송송한데 네 손가락 네 발가락이 그 붙어서 뒤로 이렇게 제껴져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징만 봐도 뭐 그래서 그런 특징이 본 사람이 있거나 그런 특징 가진 우리 이력이 있어서 꼭 사람만 있으신다면 엄마가 이 미국에 있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애타게 찾으니까 꼭 나타나주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요.
북한에서 태어나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20대 여성 이윤선 씨와 40대 여성 메이유 씨. 하루 세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나라가 고마운 이 씨의 꿈은 한국 땅에서 작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글을 쓰고 싶어요. 소설가, 네. 소설을 쓰고 싶은데 다른 소설은 지금 탈북민들이 되게 무겁게 많이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웃음과 조금 속고 가면서 네. 아, 지금 수기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소설로 전환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해서 영어로 만들고 싶고 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작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탈북자로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메이유 씨의 꿈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아들 정혁이와 중국에 있는 딸과 함께 미국 땅에서 엄마 노릇 잘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빨리 건강해가지고 빨리 건강 회복해가지고 세금 내고 싶은 게 제 소원이고 그리고 또 큰 바람이 있다면 그래서 아들하고 중국에 있는 딸 아, 다 데려다가 진짜 미국에서 진짜 정말 훌륭하게 키워서 진짜 엄마 노릇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소원.
유 씨는 이번 증언을 계기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며 북한 인권운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네, 소식 잘 들었고요. 자,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오레건을 찾은 최초의 미국인은 뉴 잉글랜드 지역의 상인들이었습니다.
오레건을 북위 49도 선에서 나눠서 북쪽은 영국이 차지하고 콜롬비아 강을 포함한 남쪽은 미국이 차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임스 폴크 대통령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감돌자 영국은 오레건이 전쟁을 치러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처음 폴크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로 오레건의 영국과 미국 경계선을 북위 49도로 하도록 하지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2부 제임스 폴크 대통령 시대.
미국 서부 지도자들은 제임스 폴크 대통령에게 영국의 제안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부 지도자들은 오레건 영토 전체를 차지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은 표결을 통해 영국의 제의를 통과시켰고 폴크 대통령은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영국과의 조약에 따라 로키 산맥에서부터 태평양 연안까지 49도선을 따라 경계선이 나눠졌고 오레곤 통치령의 남쪽 경계선은 북위 42도선으로 캘리포니아와 연결됐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멕시코에게서 캘리포니아를 사들이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존 테일러 전 대통령은 멕시코 담당 장관에게 캘리포니아 매입을 추진하도록 지시했고요. 이에 따라 웨디 탐슨 장관은 캘리포니아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아름답고 건강한 땅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항은 전 세계 해군 함정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대단합니다. 저는 언젠가는 이 샌프란시스코가 태평양 전체의 무역을 쥐고 흔들 중심지가 될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웨디 탐슨 장관이 멕시코한테서 캘리포니아를 사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의 토마스 존스 태평양 사령관은 미국이 멕시코와 전쟁을 하고 있다는 잘못된 소식을 접하고 전군을 캘리포니아 주의 수도인 몬테리로 이동시켰습니다.
1842년 10월 토마스 존스 태평양 사령관은 몬테레이에 도착했습니다. 이틀 동안 이곳을 점령한 뒤 존스 사령관은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존스 사령관은 도시를 멕시코 정부 관리들에게 다시 넘겨주며 사과를 했지만 멕시코 지도자들의 분노를 달랠 수는 없었습니다.
멕시코 쪽에 캘리포니아 매각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를 평화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멕시코는 미국 의회가 텍사스를 주로 승인하자 미국과의 국교를 단절했습니다. 멕시코 관리는 텍사스가 미국의 주가 된다면 전쟁을 초래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제임스 폴크 대통령은 취임 이후 멕시코와의 외교 관계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에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멕시코가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할 여력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멕시코가 리오그란데강을 텍사스와의 경계선으로 받아들인다면 미국 정부에서 이 손해배상금을 대신 내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멕시코 매입에 500만 달러, 캘리포니아 매입에 2,500만 달러를 멕시코에 지불하겠습니다.
1840년대 중반, 미국은 멕시코에게 캘리포니아를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폴크 대통령의 제안은 멕시코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 외교관을 만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멕시코와의 협상을 위해 파견됐던 존 슬라이델은 제임스 폴크 대통령에게 평화적인 협상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영토를 차지할 수 없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계속해서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멕시코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정책만이 멕시코를 협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제임스 폴크 미 대통령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만이 멕시코를 협상에 나서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846년 봄, 제임스 폴크 대통령은 미군 병력을 리오그란데강에 집결시켰습니다. 리오그란데강은 미국과 멕시코 경계선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미국 군사령관은 제커리 테일러 장군이었습니다. 테일러 장군은 장교 한 명을 강 건너로 보내 멕시코 관리들과 만나게 했습니다. 멕시코는 미군의 리오그란데 강 진입에 항의했습니다.
예상대로 멕시코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주둔하고 있는 리오그란데 강 쪽은 분명 멕시코 땅이며 자기 땅에 미군을 집결시킨 건 전쟁 선포이면서 엄연한 국경 침범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약 한 달 동안 대치했습니다. 제커리 테일러 장군은 멕시코 대규모 병력이 강의 북쪽을 건너 미국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군의 소규모 병력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멕시코의 공격을 받고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테일러 장군은 워싱턴에 있는 제임스 폴크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이런 상황을 알렸습니다. 서신에는 전쟁이 시작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커리 테일러 장군의 서신을 받은 폴크 대통령은 의회에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리오그란데강 지역에서 멕시코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의회는 미국에서 전쟁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멕시코와의 전쟁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리오그란데 지역 상황이 악화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반대하는 쪽은 소수에 불과했고 제임스 폴크 대통령은 곧 전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남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 이유는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일부 지역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멕시코의 전쟁 법안이 발효되자 미국 북부의 노예 해방주의자들과 휘그당 의원들은 이 전쟁을 폴크 전쟁이라고 부르며 반대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라 팔로마 들으시죠.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Una canción me recuerda aquel ayer, cuando se marchó en silencio un atardecer. Se fue con su canto triste a otro lugar, dejó como compañera mi soledad. Una paloma blanca me canta al alba, viejas melancolías, cosas del alma, llegan con el silencio de la mañana, y cuando salgo a verla vuela a su casa, donde va que mi voz ya no quiere escuchar, ¿dónde va que mi vida se apaga si junto a mí no está? Si quisiera volver, yo la iría a esperar cada día, cada madrugada, para quererla. Se fue con su canto triste a otro lugar, dejó como compañera mi soledad. Una paloma blanca me canta al alba, viejas melancolías, cosas del alma, llegan con el silencio de la mañana, y cuando salgo a verla vuela a su casa, ¿dónde va que mi voz ya no quiere escuchar?